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거대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계 최고 권위자들이 막이 기술은 쓰레기다, 미래가 아예 없다,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비판하는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 상황이면 학계의 의견을 듣고 투자를 접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그 기술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심지어 은행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회계 장부를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이거 정말 미친 짓 같지 않나요? 그런데 1990년대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정확히 이 짓을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사실 보통은 학계에서 먼저 기술이 완벽하다는 걸 철저하게 증명하고, 그제야 좀 보수적인 금융시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도입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죠.
오히려 똑똑한 학자들은 고개를 저었는데, 돈의 흐름에 제일 민감한 은행가들이 기계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 자료 심층논의 미션은 바로 이 역설적인 시기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의 아버지 중한 명으로 불리는 얀 르쿤이 1988년부터 1998년 사이에 가장 외롭지만 아주 치열하게 연구했던 기록들을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게 기계가 어떻게 스스로 세상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는지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계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는 것이 왜 지능의 진짜 핵심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 잠금 해제할 때 쓰시는 얼굴 인식 기술이나 뭐 엄청난 양의 문서를 처리하는 대규모 시스템들의 기저에 사실 이 시기에 완성된 가지치기의 철학이 숨어 있거든요.
가지치기요.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그 정보 과잉 시대의 문제랑도 다 있겠네요.
네, 맞아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이 고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파헤쳐 보죠. 먼저 198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얀 르쿤이 존 뎅커, 사라 솔라랑 함께 발표한 기법인데, 이름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최적의 두뇌 손상.
네, 영어로는 옵티멀 브레인 데미지죠. 이름 참잘 지었어요.
아니, 애써 힘들게 키워놓은 인공지능의 뇌를 굳이 망가뜨린다는 건데, 이게 당시 기계들이 자주 걸리던 과적합,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는 불치병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적합이라는 게참 골치 아픈 문제였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적합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갔어요. 그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라고 학생한테 문제집을 줬더니, 이 멍청한 학생이 문제집에 인쇄된 숫자의 미세한 떨림이나 막 잉크 번짐까지 통째로 사진 찍듯이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보던 그 문제집 풀 때는 100점을 맞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폰트가 조금만 바뀐 문제를 딱 만나면 완전히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집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게 기계 입장에서는 그 상황의 뼈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디테일까지 싹다 흡수해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루콘 팀은 다자란 신경망을 수술대에 올려놓습니다.
수만 개의 연결선 중에서 쓸모없는 걸 도려내기로 한 거군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들이 단순히 가중치가 작은 선, 그러니까 연결의 세기가 약한 선들을 무작정 싹둑싹둑 잘라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수치상으로 값이 제일 작은 연결선들부터 쳐냈을 것 같은데요? 굳이 다른 기준이 필요했나요?
당시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딱 그렇게 직관적으로 접근했었죠. 하지만, 이세 사람의 배경을 보면 물리학자였던 뎅커와 정보 이론가였던 솔라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경망의 오차를 하나의 거대한 계곡 같은 3차원 지형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3차원 지형이요? 뭔가 스케일이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이참 이분, 즉, 물리학의 곡률 개념을 이 문제에 빌려왔어요. 특정 연결선을 하나 뚝 끊었을 때 시스템 전체의 오차가 얼마나 치솟는지를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낸 겁니다. 이걸 그들은 살리언시라고 불렀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선이 굵냐 가느냐가 아니라 이 선이 전체 시스템의 균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걸 계산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얇은 선이라도 끊었을 때 시스템 전체가 막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면 살려두고, 반대로 굵은 선이라도 끊었을 때별 타격이 없으면 과감하게 잘라냈다는 거네요.
네, 비유하자면 가파른 절벽에 걸쳐 있는 선은 놔두고 완만한 평지에 있어서 끊어도 오차가 튀지 않는 선들만 골라서 안전하게 솎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망 크기를 무려 4분의 1로 확 줄여버렸어요.
와, 4분의 1이면 75%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역설이 발생합니다. 뇌를 75%나 잘라냈는데 기계가 처음 보는 새로운 숫자 데이터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읽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잔가지를 걷어내니까 기계가 그 잉크 번짐 같은 쓸데없는 정보에 헷갈리지 않게 된 거군요. 문제의 본질, 그 뚜렷한 뼈대에만 집중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걸 생물학의 영역으로 연결해보면 꽤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의 뇌도 정확히 이 방식으로 성장하거든요.
아, 우리 뇌도 가지치기를 하나요?
네. 아기의 뇌는 태어날 때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 연결을 만들어둡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자주 쓰지 않는 연결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솎아내요.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사고가 또렷해지는 거죠. 이 생물학적 원리를 공학적인 최적의 두뇌 손상으로 아주 훌륭하게 구현해낸 겁니다.
야,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부분을 배운 기계. 이제 그 기계가 실험실의 예쁜 데이터를 넘어서 이제 현실 사람들의 제각각인 손글씨랑 마주하게 되는 거네요. 1998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998년 매개변수가 6만 개에 달하는 전설적인 르네5, 그러니까 랩5 신경망 모델과 논문이 발표되죠.
고등학생이나 인구조사원들이 막 휘갈겨 쓴 숫자들을 기계가 읽어내야 했는데 이때부터 기계가 픽셀 단위에서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기계한테 일일이 다 떠먹여줘야 했거든요. 동그라미가 두 개면 8이야, 뭐 획이 오른쪽으로 꺾이면 7이야, 이렇게 규칙을 다 코딩해서 넣어줬죠.
사람이 하나하나 다 짚어줬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르네5는 이 수동 입력 단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위층의 신경망들은 이미지에서 짧은 획이나 모서리 같은 아주 작은 조각들을 찾아내고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이 조각들을 성기계에 요약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아, 요약이요?
네. 그러니까 획이 정확히 어느 픽셀 위치에 있었는지는 흐릿하게 뭉겨버리고 대략적인 형태만 남기는 식이죠.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과정 덕분에 사람이 쓴 글씨가 조금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져도 기계가 흔들리지 않고 숫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니 솔직히 좀 강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1998년 당시의 컴퓨터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네, 엄청 느렸죠.
제가 보니까 이 레넷5 훈련시킨 프로세서가 200MHz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은커녕 손목에 찬 워치보다도 한참 느린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도 안 되죠.
심지어 데이터 한번 훈련시키는데 꼬박 2-3일이 걸렸대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예전 방식대로 사람이 특징을 쓱쓱 코딩해서 입력해주는 게 훨씬 빠르지 않나요?
효율만 따지면 그럴 수 있죠.
굳이 그 느려터진 컴퓨터 앞에서 사흘씩이나 기계가 혼자 규칙을 깨닫기를 기다린다는 건 이건 연구자의 좀 지독한 고집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며칠씩 기다릴 만한 무슨 하드웨어적인 속도 개선의 비밀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하드웨어적인 기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답답한 사흘의 시간을 묵묵히 견뎠던 이유는 소프트웨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였어요. 그 해답은 바로 1998년 논문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요?
네. 사실 당시 사람들은 논문 앞부분만 보느라 제대로 읽지도 않았던 그 뒷부분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죠. 바로 그래프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즉 GTN이라는 아키텍처입니다.
아, 논문 뒤편에 그런 무기가 숨어 있었군요. 그 GTN이 대체 뭐길래 사흘을 다 태워가면서까지 고집을 부린 겁니까?
실제 수표나 문서에 적힌 글자들은 실험실 데이터처럼 하나씩 예쁘게 똑똑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글자들이 서로 겹치고 막 붙어있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제 글씨만 해도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기존 방식은 이걸 먼저 자르고 그 다음 각각의 글자를 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 단계에서 자르는 걸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뒤에서 읽는 건 통째로 오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망하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루크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려고 글자를 자르는 것과 읽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자르는 위치를 그럼 여러 개로 쪼개서 가정한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한 파이프라인 안에서 다 동시에 평가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글자를 자를 수 있는 수많은 갈래끼를 일단 만들고 전체 파이프라인의 맨 끝에서 나온 오차가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다른지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오차 정보를 맨 끝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의 맨 앞부분까지 거꾸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아, 그게 뒤로 간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역전파, 즉 백프로파게이션의 원리죠. 끝에서 전달된 오차를 바탕으로 자르기를 담당하는 앞부분과 읽기를 담당하는 뒷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종단간 학습,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 부르죠.
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앞차보고 브레이크 밟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뇌는 앞차가 멈추는 걸 시각으로 인지하는 부서 따로 있고 발로 브레이크 밟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결제 도장 찍듯이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죠.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로 쫙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반응하죠. 르쿤이 그 느려터진 1990년대 컴퓨터한테 억지로 시키려던 게 바로 그거였네요. 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서 규칙을 잘게 쪼개는 비율을 없애고 기계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동시 조율되게 만든 거군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사흘을 꼬박 기다리더라도 기계가 파편화된 부품이 아니라 유기적인 하나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거대한 지능으로 향하는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학계의 실험실에서 증명된 이론이 진짜 피 튀기는 돈이 오가는 현실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은행 말씀이시죠?
네, 1996년 벨 연구소와 NCR이 만든 HCR50이라는 시스템이 미국 주요 은행들에 투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수천만 장, 그러니까 미국 전체 수표의 10에서 20%를 기계가 직접 판독해냈어요.
그리고 실험실을 벗어나 자본주의의 심장부로 들어간 건데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이 시스템의 성공 비결이 기계의 완벽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기계가 보여준 태도에 가까웠달까요?
태도라고요? 기계의 알고리즘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하신 건가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 기계가 모든 수표를 자기가 다 100% 읽어내겠다고 무식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처리했죠?
잉크가 막 심하게 번졌거나 사람 글씨체가 너무 괴상해서 자기가 확신을 못하겠으면 억지로 그럴듯한 답을 찍는 게 아니라 즉시 사람 직원한테 그 수표를 넘겼습니다. 자기가 100% 확신하는 쉬운 절반만 스스로 처리하고 모르는 절반은 넘긴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기계라니요. 그 절제력 덕분에 오답률이 1% 미만으로 극도로 낮게 유지될 수 있었고 결국 은행원들의 피곤한 일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덜어준 거죠. 오늘날 AI가 일터에 도입되는 완벽한 선례 아닌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듯이 참 기막힌 엇갈림이거든요. 학계는 이 시기에 루쿤의 신경망 논문들을 물리치고 연구비마저 툭 끊고 있었는데 실제 시장, 즉 은행은 이 기술의 효용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시장이 진실을 먼저 알아본 거네요.
게다가 이 은행과의 작업이 수표 판독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을 살짝 1993년으로 돌려보면 쌍둥이 신경망 이야기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그 신용카드 뒷면에 적힌 서명 진위 가려내는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보니까 당시 쓸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고작 80바이트였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80바이트면 요즘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 용량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한 장 저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도대체 어떻게 기계가 고작 80바이트만 가지고 서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는 복잡한 계산을 한 겁니까? 서명을 물리적으로 잘라본 것도 아닐 텐데요.
바로 거기서 기계에게 무엇을 버릴지 가르쳤던 루쿤 팀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면 서명 이미지를 통째로 외우는 걸 과감하게 포기하자는 결단을 내린 거죠.
이미지를 안 외우면 어떻게 비교를 하죠?
대신 두 개의 똑같은 신경망을 나란히 세웁니다. 한쪽에는 신용카드 주인의 진짜 서명을, 다른 한쪽에는 방금 입력된 서명을 동시에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 신경망은 픽셀 형태를 사진처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서명의 시각적 특징들을 추상적인 수학적 좌표 공간에 점으로 탁탁 찍습니다.
수학적 좌표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시각적 형태를 아예 숫자의 집합으로 변환해버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획의 기울기, 굴곡의 정도, 이런 특징들을 수학적인 숫자로 확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쌍둥이 신경망은 서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두 서명이 변환된 좌표 사이의 거리, 즉 차이점만을 학습합니다.
아, 거리만 학습한다고요?
네. 주인이 쓴 진짜 서명들이면 좌표 공간에서 그 점들을 가깝게 확 당기고 위조범이 쓴 서명이면 멀리 쑥 밀어내도록 네트워크 가중치를 훈련시킨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서명의 디테일한 생김새 그 자체가 아니라 A1번과 B 입력값이 얼마나 다른가, 이 상대적인 거리값의 본질만 딱 80바이트에 압축해 넣은 거군요.
기계가 스스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극단적으로 결정한 결과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쌍둥이 신경망의 철학이 그냥 90년대 유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서명의 본질만 남기고 버리는 이 철학이 뒷날 무엇의 근간이 되었는데 아시나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얼굴 픽셀을 일일이 다 저장하고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 폰에 등록된 내 얼굴 좌표랑 지금 카메라에 비친 얼굴 좌표 사이에 거리만큼 비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1993년 80바이트짜리 마그네틱 TV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현대 최고급 보안 시스템의 뼈대가 된 거죠.
기계한테 불필요한 연결을 끊어내고 서명의 디테일을 버리고 본질만 남기는 법을 가르치던 철학이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거대한 문제랑 부드럽게 이어지더라고요. 바로 초기 인터넷 시대의 전송 속도 문제였죠.
네, 당시 전화선 모뎀 속도 기억하시죠? 그 속도로는 옛날 책이나 문헌들을 고화질로 스캔해서 전송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미지 파일 하나 받다가 하루 다 가고 중간에 전화 오면 끊겨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했잖아요. 인류의 오래된 종이 문서들을 전송해야 하는데 길이 너무 좁았던 거죠.
이 장벽을 뚫기 위해 르콘팀이 DJV, 즉 데자뷰라는 이미지 압축 포맷을 개발합니다. 이 압축 기술의 핵심 역시 결국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DJV의 원리를 보면서 이게 딱 사람이 시끄러운 카페에서 친구 목소리만 집중해서 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아주 좋은 비유네요.
사방에서 막 접시 달그락거리고 수다 떠는 소음이 엄청 심해도 우리 뇌는 그런 소음은 대충 뭉개버리고 내 앞에 앉은 친구 목소리, 즉 글자만 쏙 뽑아서 또렷하게 듣잖아요. DJV도 스캔 문서에서 진짜 핵심인 전경, 즉 글자층은 선명하게 살리고 누런 종이 질감 같은 배경 소음은 대폭 뭉개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불필요한 배경 정보 데이터를 확 빼버리니까 글자 가독성은 살리면서 화질 손상 없이 압축률을 극대화한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반전이요? 또 뭐가 있나요?
평생을 바쳐서 기계가 신경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고 학계랑 싸워왔던 르쿤이 정작 이 위대한 DJV를 만들 때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신경망을 일절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신념이었던 신경망을 스스로 버렸다고요?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과거 픽셀 전체를 복원하려다 실패했던 오토인코더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원본의 디테일을 다 살려내려다 보니 당시 컴퓨터 연산 능력으로는 번번이 실패했던 거죠.
아, 느린 컴퓨터와 좁은 인터넷 회선 앞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글자만 남길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부딪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쿠는 신경망 대신 기하학과 정보 이론으로 응답한 겁니다. 오직 문서를 효율적으로 전송한다는 목표 하나를 위해 주력 방법론조차 과감히 내려놓은 거죠. 더 대단한 건 이 기술을 특허로 독점하지 않고 무료로 세상에 개방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와, 오픈소스 철학이네요. 덕분에 비싼 회선을 못 갈던 가난한 도서관들도 문헌을 디지털화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식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한 싹을 틔운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결과죠.
자, 최적의 두뇌 손상부터 쌍둥이 신경망, DJV 압축에 이르기까지 얀 르쿤의 이 치열했던 발명품들은 결국 하나의 줄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무엇을 남기려면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절제의 철학이죠.
네, 지능은 무작정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잡음을 걸러내는 힘이라는 걸 30년 전에 이미 증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수조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며 세상 모든 데이터를 집어삼키는 거대 AI 모델들을 봅니다.
네,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과연 이 모델들은 1990년대 얀 르쿤의 신경망처럼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덩치만 커진, 모든 것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맹목적인 기계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크기가 전부는 아니라는 과거의 진실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